작년 프로듀스 101에서 김세정이 1위 하면서 소감을 말했던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했던 소감이 유행어가 되었는데요. 꽃길만 걷자. 꽃길만 걷자. 여러 가지 패러디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회자되는 유행어가 되었는데요. 이제 고생 좀 그만하고 성공 가도를 걸어가자라는 뜻이 담긴 표현입니다. 고난과 눈물이 많은 시대라서 꽃길만 걷자, 꽃길만 걷게 해줄게 라는 말이 참 위로가 됩니다. 꽃길을 걷는 삶, 화려한 꽃을 피는 인생, 우리가 다 바라는 삶입니다.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성공적인 인생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꽃피는 인생, 꽃길 걷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은 열매 맺는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꽃피는 인생과 열매 맺는 인생,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꽃은 금방 피었다가 금방 집니다. 하지만 열매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서 맺힙니다. 눈에 보기 좋은 꽃과는 달리 열매는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 허기진 영혼을 만족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매 맺는 인생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풍성한 열매,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나무로 비유할 때가 있는데 그때 등장하는 나무가 포도나무 혹은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두 나무는 관상용 나무가 아닙니다. 멋진 꽃을 피우는 나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양이 보잘것없습니다. 또이 나무는 건축용 나무로도 쓸수 없습니다. 나무가 부실해서 집 짓거나 물건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가 없는 나무입니다. 또 땔감용 나무로도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무엇에 필요한 나무인가? 단지 오직 열매로 승부하는 나무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그것으로 팔레스타인 지방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음료수, 포도주가 생산이 되고 또 무화과나무에서도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합니다. 특히 이 무화과나무 이름 자체가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의미가 있죠. 없을 무자예요. 그리고 꽃화자. 꽃이 없는 과, 열매로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나무다. 그래서 무화과라는 뜻이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화려한 꽃을 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못 가는 식당, 내가 못 가는 커피숍에서 멋진 셀카를 찍고 올리고 또 화려한 공연장이나 또 해외여행 가서 이렇게 셀카 찍어서 올리면 우리가 배가 아프죠? 그런 사진들은 뭐냐? 꽃피는 사진들입니다.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꽃피는 인생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 오히려 바라보고 소망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꽃보다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라고 말하면서 엄청난 수만 명의 환영 인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소위 유명 인사가 되셨습니다. 그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고자 했습니다. 자, 20절 한번 보실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이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이미 예수님이 유명 인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는데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유명 인사를 만나려고 하면 인맥,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빌립을 찾았던 것 같아요. 빌립에게 가서 말합니다.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좀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빌립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엄청 좋았을 겁니다. 왜요?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선생님. 이 헬라인이라고 말하면 당시에 지성인으로 불렸던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하이클래스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의 촌 사람인 빌립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당신의 스승인 예수님 만나 뵙고 싶어요 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어깨가 우쭐하면서 잠깐만, 우리 선생님 굉장히 요즘 바쁘신 거 아시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스케줄 담당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22절입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여쭙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안드레, 예수님 스케줄 한번 확인해봐. 요즘 예수님 얼마나 바쁜지 몰라. 아유, 정말. 그러니까 안드레가, 가만히 있어봐. 한번 살펴볼게. 요즘 우리 예수님 너무 바쁘셔서 갑자기 유명하게 되셔서 우리가 잘 관리해드려야 돼. 라고 말하면서 두 사람 모두가 으쓱으쓱 한 상태입니다. 신이 나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예수님,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 찾으러 왔습니다. 예수님, 저희 선에서 어떻게 저희가 인터뷰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 바쁘시겠지만 한번 만나보실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의 표정과 마음 자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꽃길만 걷겠구나.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고생했는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할 뿐만 아니라 저 멀리 헬라인들도 예수님의 명성을 찾아서 오는구나. 이제 우리 세력이 확장되는구나. 만약에 정치인이라면 좋은 기회로 삼았을 것입니다. 우리 대선이 얼마 전에 있었죠? 대선 시즌이 오면 각 정치인들이 세를 불리기 위해서 이런 단체 저런 단체 찾아가서 사진 찍고 지지 성명 발표하고 이렇습니다. 만약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려면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헬라인들 포섭하고 나의 또 다른 세력 만드는 거 너무나 좋은 절호의 찬스입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표현이죠. 이제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런데 어떤 식의 영광이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제자들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영광 받으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24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두 번 강조했다는 표현은 굉장히 강조했다는 뜻인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영광을 얻는다면서요. 그런데 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헛된 영광을 꿈꿨습니다. 꽃피는 인생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꽃피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영광, 열매 맺는 인생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의 방법,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떨어져 죽으면 열매 맺는다. 떨어져 죽으면 열매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인생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떨어져 죽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죽으면 살고, 부인하면 얻고, 포기할 때 취해지는 것. 역설적인 것 같은데 이 역설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밀은 보통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1년 후에 100개가 밀알이 달립니다. 100개에서 120개. 그리고 그 열매를 다시 땅에 심으면 그 이듬해에 만 개의 밀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심으면 그 이듬해에는 100만 개, 즉 한 가마니의 수확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작은 밀알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한한 가능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무한한 가능성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한 알 그대로 남습니다. 항아리나 그릇에 담겨 있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죽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것,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펼치는 것, 그것이 바로 밀알의 죽음에 담겨있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임신했어요. 이제 자녀를 출산해야 돼요. 해산의 수고를 감내해야 돼요. 이 희생을 참고 이기면 생명이 탄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해산의 고통이 너무 두려워서 임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과 관련된 진리는 똑같습니다. 죽으면 살아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고통이 따릅니다. 제 아내가 임신 5개월 때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니까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10개월이 되면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5개월이 되었는데 아이가 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조산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이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합니다. 두 사람 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치료를 합니다.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온 교회가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이 심한 거예요. 진통이 심하니까 병원에서 진통제를 놔주기 위해서 이제 주사를 날려고 그랬는데 아내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직 5개월밖에 안 됐고 너무 약한데 내가 지금 고통이 심하다고 해서 진통제를 맞으면 이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진통제를 안 맞는 거예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가운데 신음소리를 내매도 불구하고 뱃속에 있는 생명을 온전히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참습니다. 이것이 엄마의 힘인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 몸이 약한 아내가 그것을 계속 참아냅니다. 내가 죽으려 할 때 새 생명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설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 원리가 그렇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생명을 잃게 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생명을 보존하는 이 역설의 진리. 우리 4.3.1 예배를 마치면 매주 엘더 간사 회의를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간사 회의를 하면서 한 지체가 울었습니다. 공동체를 열심히 성실히 앞서 섬기는데 그 섬김이 때로는 너무 지치고 힘이 드니까 일은 너무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섬겨야 되는데 섬기는 사람들이 소수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많은 일들을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 속에서 밀알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죽어야지 삽니다. 근데 그 지체에 죽음과 같은 고통, 아픔, 공동체를 사랑하지만 힘에 겨운 그 섬김 때문에 흘리는 눈물 속에서 밀알의 비전이 싹 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눈물은 너무나 쓰디 썼지만 그 눈물 속에서 많은 열매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섬김과 그의 헌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고 생명을 공급받고 있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있는 것인지 저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영광받음을 통해서 신기하게도 내가 살아납니다. 그것이 나를 빛나게 합니다. 아이러니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영광받는데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면 그것이 내게도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어떻게 죽는 것이, 아픈 것이, 고통이 영광입니까?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1교회는 수많은 간사 리더들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맺은 열매의 결과물의 결정체입니다. 누가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섬김과 헌신과 눈물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진 것을 우리는 느끼고 보게 됩니다. 여름마다 겨울마다 선교지를 가면 그 선교지에서 땅에 떨어져 죽는 그 현지 교회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현지 교회의 리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썩어짐, 그들의 죽음과 같은 고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힙니까? 이제 곧 겨울이 되면 국내 선교, 해외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다 흩어져서 일주일씩 열심히 섬기게 됩니다. 자기 돈을 들여서 내 시간을 투자해가면서 열심히 섬깁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기 희생,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 같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선교지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내 생명이 살아남을 느낍니다. 선교지를 갔다 왔는데 몸은 피곤하고 죽겠는데 지쳐있는데 내 영혼이 살아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 생명력이 꿈틀꿈틀 내 내면 속에서 나를 회복시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갔던 일본 선교 현지 교회 목회자 부부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식사하고 차를 마시면서 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일본 선교 부장 집사님도 함께 하셨는데요. 이제 그때 교제한 다음에 저희들은 헤어지고 부장 집사님께서 그 네 분을 또 에스코트해서 어디 가신대요. 그래서 부장 집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이제 집사님, 이제 이 두 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딸 어디로 데리고 가실 예정입니까? 한국에 오셨으니까 여러 관광지 이런 예상을 했는데 그곳이 아니라 양화진 선교사 묘역으로 가기로 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놀라운 부흥이 우리나라에 100년 상간에 일어났습니다. 그 시작점이 어디에서 발현됐습니까? 우리 양화진에 가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이 땅을 위해서 땅에 떨어져 죽으신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부흥이 시작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미랄의 비전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되는데 땅에 떨어져 죽지를 않습니다. 땅에 떨어지긴 했는데 살려고 합니다. 아니, 땅에 떨어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관심은 많은 열매 맺는 데만 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할 몫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매 맺는 데만 관심이 있으니까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려 합니다.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욕망과 고집과 욕심이 시퍼렇게 살아서 주님 열매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여러 가지 힘이 작동되고 돈이 작동되고 정치력이 작동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파열음과 부패의 냄새들이 진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떨어져 죽을 때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우리가 썩어져야 할 미랄의 자리, 우리가 죽어야 할 그 땅은 어디인지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인생을 살 것인가?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열매 맺는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열매를 풍성히 맺는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고 복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미랄의 비전은 자칫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체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되셔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높은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떨어질 뿐만 아니라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썩어져 거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 미랄의 비전이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미랄이 되셔서 죽으셨을 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오고 오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죽었던 모든 인생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떨어져 죽어서 네가 살아났어. 그것처럼 너도 나와 같이 떨어져 죽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인생 살아가기를 바래. 그것이 바로 오늘 26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네, 주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저도 따라갈게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교회에서 섬기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픈 일들을 많이 겪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을 기억하면 참아낼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길 쉽지 않았지만 십자가 지고 미랄의 비전을 가지고 나의 이 썩어짐과 떨어짐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보신 거예요. 놀라운 무한한 가능성을 보시고 그 고난을 참아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고난받던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가 너무나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참으셨어요. 왜?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 역시 고난 중에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회복돼요. 우리가 온전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도 믿으시면 안 돼요.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면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좁은 길을 걷는 듯 보여도 언제 또 넓은 길, 내가 살 길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실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제가 진짜 한 5년 전인가요? 제 후배 한 명이 새벽기도 설교를 하는데 제가 맨 뒤에 앉아서 듣는데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참 후배, 제 청년부 출신의 후배였는데 이제 갓 목사 안수를 받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그때 받았던 은혜의 말씀을 간단하게 적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후배가 설교하는데 큰 은혜를 받았다. 좋은 설교를 했다. 좋은 설교는 아,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시네. 그것이 좋은 설교가 아니다. 좋은 설교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셔.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다. 그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묵상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쉽지는 않지만 좁은 길, 땅에 떨어져 죽는, 하지만 진정한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매 맺는 삶의 비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열매 맺는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이고 종교개혁의 시작점이 되었던 마틴 루터가 많이 회자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만큼 죽음을 두려워한 자는 일찍이 없었다. 예수님만큼 죽음을 두려워한 자는 일찍이 없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자, 본문 한번 보실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셨는지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내 마음이 지금 괴롭대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말문이 막힌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 나를 좀 구원해 주셔서 이 고통의 때를, 이 십자가의 죽음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물론 이것이 육체적인 고통이 두려워서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담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단절되어야 했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죠. 아무튼 예수님에게도 땅에 떨어져 죽는 그 미랄의 비전은 멋있어 보이긴 했지만 힘에 겨운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곧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너무 두렵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왔습니다. 신학자 벵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주의하면서 죽음의 공포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만나고 있다. 죽음의 공포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이겼어요? 두려움이 이겼어요? 열정이 이겼어요? 열정이 이겼어요. 열정이 두려움을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겠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있고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이 열망이 두려움을 삼켜야 돼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말씀하셨죠. 그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힘과 용기를 얻어서 담대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썩어지고 땅에 떨어지고 죽을 수 있는 용기, 열정 없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그것이 솟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과 용기가 주어져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이 길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는 거 정말 싫었습니다. 일단 부모님이 저에게 부담스러운 이름을 지어주신 것부터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전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고 나니까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제 동생 이름 요셉. 형제끼리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마음 놓고 죄 짓지를 못했어요. 죄 지을 때는 가명을 써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때부터 이름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덜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제대를 갓 제대를 딱 하고 선교 훈련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목사로 부르신다는 그 강렬한 소명을 느낀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름 때문에 힘든 거 아시죠? 근데 목사 이건 아닙니다. 이름은 제가 안 바꾸고 계속 갈게요. 왜냐하면 이 목회자분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보이는 분이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냥 저는 장로님 하고 싶었어요. 제가 자랐던 교회의 장로님들 중에 신앙생활도 잘하고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성공하시고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주님, 저도 저 장로님처럼 그렇게 주님 헌신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 돼.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가 되라는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은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져 썩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썩어지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이 길을 갈 수도 없고 가기도 싫어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많은 열매 맺고 싶어요. 계속 씨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정도가 그 기도가 계속이 됐어요. 6개월 기도를 하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 가운데 귀한 목사님을 만나게 하고 또 좋은 책들을 읽게 하시고 또 귀한 공동체에서 또 제 마음이 또 제 비전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지고 또 눈이 변화되어서 불쌍해 보이었던 그 목사님들이 굉장히 존귀하게 보이는 개안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의미 있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이 너무 멋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데 제 기도가 달라졌어요. 주님, 저 말리지 마세요. 저 신학교 갈 거예요. 주님, 저 말리셔도 저 목사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음악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자퇴서를 내고 다시 시험치고 인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를 옮기고 졸업하고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억지로 우리 등을 밀어서 헌신을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셔서 그 미래의 비전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열매 맺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많은 열매 맺는 방법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을 따를 때 가능합니다. 끝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놀라운 소망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환하게 빛나게 할
다시 빛나게
생명의 눈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라운 진리
승리하는 놀랍고
아버지 뜻 이루셔. 아름답고 눈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